찬송가 312장 사용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31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막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진식 씨는 이남 일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다들 우량아라고 부러워할 만큼 건강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7살 무렵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살이 됐을 때는 주변의 사물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나거나 앉거나 눕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병명은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에 의한 갑피석회화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아도는 칼슘이 몸에 칼슘이 석회로 변해서 몸속에 쌓여서 엉겨붙는 그런 병인데요. 병원에서는 20대를 채 넘기지 못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몸은 점점 굳어져 갔고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야 했는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 박진식 씨는 날마다 굳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며 깊은 절망감 속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나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기막힌 인생을 기록하여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볼펜을 끼고 컴퓨터 키보드를 한자씩 한자씩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과 불행 속에서도 그는 독학으로 영어와 한문을 공부하고 다방면의 독서와 시습작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돌처럼 굳어가는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 30대 젊은이의 이러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 그 TV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돼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또한 그가 바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지적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죄이다. 절망을 죄라고 표현할 정도로 절망이란 것이 사람에게 끼치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희망의 신학자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위리겐 몰트만 교수는 절망에 대해서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절망이다. 절망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분명하다. 절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절망은 그 몰트만 교수의 말처럼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가장 나쁜 죄입니다. 절망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요. 절망하는 자에게는 웃음도 없고요. 또한 절망한 자에게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거장 단테는 그의 저서의 신곡에서 그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를 붙여놨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소망을 포기하는 곳이 곧 지옥이다. 이 말인데요. 수많은 선각자들의 공통된 견해처럼 절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음의 전염병입니다. 절망은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들에게 훨씬 더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한데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째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그의 그 절망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4절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 14절로 15절에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절망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도 그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이러한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만큼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학자들은요, 그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회의를 품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같이 본문 17절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읽은 27절로 18절 속에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하고 좌절감을 느낀 대상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거나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않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낀 거예요. 또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절망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반면 교사의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네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의 죄악의 뿌리는 정말로 깊구나. 혹시나 나에게도 저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악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 역시 연약하고 무력한 한 사람의 인간이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 또한 깊은 죄악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닐까. 예,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예레미야가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망하는 모습이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찾고 발견하는 과정, 발견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외적인 환경이 됐든 뭐 내면적인 갈등이 됐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로 깊고 치열한 절망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의 허상이 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은 악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다가 결국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온전히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야, 그래야 내 모습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망하는 모습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깊고 치열한 절망을 통해 자신의 허상이 깨어지고 나아가 온전한 회개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고 치열한 절망이라고, 절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악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엔 성령께서 자신의 모습을 만져주시고 자기 자신의 자신을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길 간구했던, 성령께서 자신의 모습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했던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절망이든, 내면적인 갈등으로 인한 절망이든, 혹은 사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한 절망이든, 그 어떤 종류의 절망이든지 그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져주심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환해처 시간 주님 주에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뿌리 깊은 악한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엔 성령께 내 모습을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모습,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우리 심령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정말 만져주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